한 어린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또 친구들 물건을 몰래 이렇게 훔쳐오고 또 유치원 친구들하고 막 싸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우리 애가 왜 이럴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이 매를 회초리를 들고서 이 아이의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친구들 거 훔치면 돼 안 돼. 친구들하고 싸우면 돼 안 돼 하면서 이 아이를 막 훈육합니다. 이 아이가 이 종아리 매를 계속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때리는 이 어머니도 이 아이의 종아리가 이 붉게 이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 마음도 너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유치원 다니는 이 어린 아들이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합니다. 유치원 가면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요. 또 친구들 가방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몰래 꺼내가고요. 또 친구들하고 또 주먹다짐하면서 막 싸워요. 참 어머니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또다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또 아이를 혼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만일 이 유치원 어린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또 청년과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짓을 반복한다면 어떡할까요? 맨날 사회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마트 같은 데 가면 도둑질해서 물건 하나 훔쳐오고 또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시비 사람들하고 시비 걸어서 막 싸우고 그런다면 이 어머니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이 아들만 생각해도 어머님 가슴이 정말 퍼렇게 멍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원수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요, 열방을 바라보는 거랑은 좀 관점이 다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훈계하느라 매를 들었은지언정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밥 먹을 때 되면 애야 밥 먹어라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막 국이랑 밥 차려주잖아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매를 들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도요 바벨론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이 내리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들이 진노를 다 당했을 때 그들의 원수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황폐하게 된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먼저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걸림돌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시는 장면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5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주님께 안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길을 닫고 계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도두고 도두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도두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써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도두다 말이 참 이렇게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시카고에 저희 지역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우리 이 일리노이 지역은 겨울에는 그냥 추워서 공사 못하지만 이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도로 위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움푹 패인돼 있죠.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덜컹하면서 막 이렇게 위험한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움푹 패인데 뭐 사람이 맨날 아래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걷다 보면 움푹 패인데 잘못 다리 헛디디면 크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움푹 패인 곳을 땅을 덮어놓으라고 하시는 게 도두라 도두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파여버린 땅을 다시 메꾸고 그 길을 다시 수축해라.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오는 길을 다시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회복하시는 거죠. 14절 후반절 보세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별건 아닌 것 같은 돌부리에 걸려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에 누군가 놓은 그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오는데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방해가 되었던 그 걸림돌과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그들의 물론 우상도 장애물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게 다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 될 만한 모든 것은 제거해야 버려야 됩니다. 혹시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 같은, 그럼 장애물 같은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악이 가장 큰 걸림돌이겠습니다만은 때로는요, 지나친 염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별로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삶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없을까? 혹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없을까? 내가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을 보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가로막는 것은 없을까? 혹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죠. 오늘 14절 말씀 주님은요, 움푹 빼어있는 땅을 다시 메꾸고 또 걸려 넘어질 만한 걸림돌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달려보면 길이 아주 깨끗하게 잘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 고속도로 위에 커다란 우리 뭐 사람 얼굴만한 수박만한 돌 몇 개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잘 닦아놓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시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자, 15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흠이 하나 없으시고요, 점 하나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시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장 흠없고 무결한 그러한 존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니까요,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참 멋지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어떻게 말로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미국 대통령이요, 한국을 한번 방한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을 방한한 이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고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 막 도열해가지고 막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엄청난 그 이벤트잖아요, 국가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 미국 대통령 부부를 이 저녁 식사 시대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요, 막 화려한 음식, 산의 진미를 막 다 갖다 놨겠죠. 정말 막 한 끼에 뭐 몇천 불 할 정도의 엄청난 그 식사의 비싼 것, 막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주방자들 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원탁의 식탁에 미국 부부를 딱 앉혀놨는데 미국 대통령 옆에다가 누구를 앉혀놨냐면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 한 사람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앉았는데 옆에다가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를 한 사람 딱 갖다 놨어요. 이 사람은요 한 달 넘게 머리도 안 감았어요. 얼굴에 아주 때가 아주 막 착하고요. 손톱도 아주 막 강합니다. 때 껴가지고 가까이 가면요 막 이 빨래도 안 한 2-3주도 빨래 안 한 옷 안 갈아입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코를 찌르고 막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노숙자를 이 미국 대통령 부부 옆에다가 앉아서 같이 밥 먹으라고 했어요. 만약입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 전쟁 안 일으키면 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나라의 이 국민을 대표하는 이 귀인을 앉혀놓고서 옆에다가 노숙자 앉힌다는 것은요 커다란 모욕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이 노숙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밥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더러운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요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지존 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우리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완전하신 분이 높으신 곳에 거하신다는 거, 거룩한 것,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그 죄인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통령 옆에다가 노숙자는 앉혀놔도 그게 민폐고 그게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마련인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 죄지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15절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영을 소성케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그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회하는 자, 죄를 뉘우치고 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죄를 상처 죄와 상 죄악으로 인해 다친 그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옆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까? 완벽하시고 정말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흠 많은 아니 흠뿐인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와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주시고 늘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아 진짜 이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실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으로서 예, 우리 인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존재일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죄인됨을 아세요. 죄악됨을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악을 졌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유치원생 아들처럼 계속 훈계에도 변하지 않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장구히 오래도록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일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진노를 풀지 않으면 내가 지은 그들의 영혼이 내 앞에서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내가 긍휼을 베푸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의롭고 온전히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패역한 마음을 아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됐으면 좀 정신 차릴만 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이요, 진노의 이 손을 딱 그들에게 올렸을 때는 막 숨 모실 때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싹 걷어가시면 숨 조금만 쉴틈 나면 또 우상 숨기는, 참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17절에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매를 들고 때리시는데 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죄인이죠.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 이스라엘 개족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직접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자, 19절 보시면요, 여기 중반에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를 다 고치신다 그랬는데요, 이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타지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짧은 구절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20절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 제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평강을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 섬기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옛날에 그 광야 시대에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하나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그 불뱀 물린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 했는데 사람들이 장막 밖에도 안 나오잖아요. 야, 놋뱀 본다고 살겠어, 모세 또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죠. 자, 이들의 결말 한번 볼까요?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천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평강이 있냐 없느냐죠. 그런데 오늘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삶이 마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으면 뭐 그 잔잔한 미시간 호수 같은 데는 괜찮은데요, 뭐 태평양 바다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파도 치는 데서 배를 타고 있으면요,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한 시간 정도 넘어가면 이 배 파도에 있어서 사람이요 막 구역질이 나옵니다. 멀미가 나고. 지금 악인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서 멀미가 막 나고 막 구역질이 나는데 이 배를요 내리지 못하고 계속 타야 된다면 이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겠죠. 악인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요, 이 바다 위에서 물을 이렇게 요동시키면 막 그 바다 이 밑바닥에 있는 진흙이랑 더러운 것들 막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늘 이렇게 구원의 약속과 멸망의 경고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히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간의 몫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마음을 겸손히 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주님의 기업에 주님의 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고집부리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 거치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 이스라엘 이렇게 죄를 짓고 지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신 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지은 그 무엇이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천한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삶에 불안전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터인데 그러다 우리는 삶의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기며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 하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보다 더 사모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